6월 12일 오늘은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이런 날이 있는지 알았어요?
저는 몰랐죠. 아마 거의 모르실걸요?
국제노동기구 ILO가 지난해 내놓은 세계 아동노동 예측과 트렌드 2000에서 2012 보고서에 따르면 일하는 아이들, 5살에서 17살 사이의 아이들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1억 6,800만 명에 달한다고요?
1억 6,800만 명이요?
예, 그 중에 절반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위험한 일을 종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볼리비아의 아이들은 가난 때문에 탄광이나 사탕수수 농장 같은 그런 거친 일터로 나간다고 그래요.
국제노동기구 ILO는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나이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일하는 것을 아동노동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6월 12일 오늘이 바로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네, 그제 소년병의 경우도 그렇고 이거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루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는요, 박정현의 피스송 듣고 오셨습니다.
며칠 전쟁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막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인으로 노동으로 몰리는 아이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쌍하면서 막 화도 치밀고 마음이 막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의 이야기라는 게 더 충격적이죠.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해결책이 있겠죠? 없을까?
분명히 있죠.
그렇죠. 네.
못해서 그러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못합니다.
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방법은 뭐냐? 나눔과 사랑입니다. 나눔과 사랑. 분배의 문제죠.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네네.
가난하지 않으면 왜 그 노동을 하겠어요. 가난하면.
맞습니다.
예, 가난하면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아이들이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아이들을 마음으로 도우면, 나눔으로, 구조적으로 나누면, 또 사랑하면 아동노동의 문제도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죠.
그렇네요. 정말 사는 게 전쟁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공감하고 있는데요. 100번 말로 하기 전에 우리 한 번이라도 실천을 합시다.
네, 실천합시다. 네,
실천합시다.
자, 고전일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일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또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아주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구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에 고전일기 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EBS 고전일기 검색하시고 오셔서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일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전장의 인간입니다. 전장의 인간.
전장의 인간.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자기가 쓴 작품도 물론 실었지만
네.
몇몇 작품들을 모아서 편집을 해놓은 그런 책이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헤밍웨이의 작품, 바로 그 헤밍웨이의 작품
네.
마드리드의 운전수들을 읽어봅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야 너무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래도 네. 오늘의 작가니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커튼 뒤에 계시거든요. 불러볼까요?
네.
어니스트 헤밍웨이님.
네, 저는 미국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입니다.
네.
간결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독창적인 문체로 20세기 작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요. 1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몇 차례의 전쟁 참전 그리고 모험 그리고 낭만 연애 나의 인생은 이렇게 남성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강인한 이미지로 독자들에게 남아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캔자스 시티 스타의 리포터로 일하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자원입대 여기
밑줄 쫙 별표
누가 푸는 것도 아니야 내가 원해서 갔어. 이탈리아로 가서 앰뷸런스 운전수로 참전을 했죠. 이때의 경험은 내 작품 무기여 자리거래의 토대가 됐어요. 아, 그리고 그때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됐지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치료가 된 뒤에 파리로 가서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작가와 미술가들과 교류를 했죠.
그렇구나.
1928년 9월에 발표한 무기여 자리거라로 작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졌고 1937년 스페인 내전에 또 특파원으로 참가를 했어요. 그 이후에 1952년 그 유명한 작품 노인과 바다 읽어는 봤나 노인과 바다
아 노인과 바다 완전
내가 써서 내가
아 그렇구나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지 이 작품으로 나는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거머쥐게 돼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다가 그 이후에 비행기 사고로 크게 부상을 입었어 이 후유증으로 오래 고생했지 결국 1961년 나는 사냥총으로 자살을 하게 됐지.
참 진짜 살아서 돌아오신 줄 알았어요. 어찌나 연기를 맛깔나게 잘하시는지.
아, 해미 작가님 네, 그러셨군요.
그렇군요. 그럼 여러분께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방금 해밍웨이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다음 중에 해밍웨이 스스로도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 그의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노인과 등산, 2번 노인과 바다. 노인과 등산.
아 위험해요. 무릎도 안 좋으신데.
그러니까.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번의 이름문자 샵 1045 반대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마드리드의 운전수들 책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1936년부터 1939년까지 3년간 있었던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해밍웨이는 특파원으로 1937년 3월 이후에 마드리드에서 몇 달간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겪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전문을 낭독합니다.
마드리드에서 우리는 몇 명의 운전수들과 같이 일했다. 첫 번째 운전수는 토마스였다. 그는 키가 150cm로 외모는 볼품없었다. 벨라스케스 그림 속에서 막 뛰쳐나온 듯한 어른 난쟁이가 파란 멜빵 바지 속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 앞니가 여러 개 빠져있고 스카치 위스키를 좋아하는 그는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이었다. 토마스와 함께 우리는 발렌시아에서 마드리드로 향했다. 알칼라데 에나레스의 평원을 가로질러 눈앞에 커다랗고 하얀 요새처럼 마드리드가 보이자 토마스가 앞니 사이로 바람이 새나가는 듯한 소리로 외쳤다.
마드리요! 마드리드여 영원하라! 내 영혼의 고향이요.
내 심장도! 이번 길은 너무 멀고 추웠다.
만세!
토마스는 소리치면서 내 등을 두드리느라 잠시 핸들을 손에서 놓았다. 그 바람에 군인들로 꽉 찬 트럭과 지휘관 차가 지나가는 것을 놓치고 말았다.
나는 애국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 나도 그래. 그러나 핸들은 꽉 잡고 있게나.
어우,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마음이죠.
물론이지, 물론이지, 여보게. 그러나 자네가 운전하고 있는 동안은 전방을 주의 깊게 보고 있게나.
에이, 나를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음날 우리는 브리에가 근처에서 탱크 때문에 진흙길에서 꼼짝을 못했다. U자형 커브길에 탱크 한 대가 기울어져 서 있었고 그 뒤에 여섯 대의 탱크가 줄줄이 서 있었다. 그때 반란군의 비행기 세 대가 탱크들을 발견하고 폭격을 시작했다. 우리 위쪽에 있는 언덕에 폭탄이 떨어졌다. 갑자기 진흙 더미가 분수처럼 솟구치고 굉음으로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다. 그러나 우리는 무사했고 비행기는 사라져버렸다. 들판에 세워놓은 채 폭격을 피하던 피아트 몇 대도 보였다. 눈부신 태양 속에서 그들은 밝게 빛났다. 폭격기가 더 올 거야. 가능한 한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야 해. 하지만 폭격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토마스는 자동차 시동을 걸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런 일이 매일 발생했다. 밤새 그렇게 잘 달리던 차를 토마스는 아침에도 시동조차 걸지 못했다. 전장에서의 경험, 폭격이 그를 이렇게 가련한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이제 그는 운전수로서 쓸모가 없었고 우리는 그를 발렌시아로 보냈다. 토마스를 파견한 프레스 센터에 쪽지를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가장 고귀한 마음을 지닌 운전수, 확고한 목적을 가진 운전수를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은 더 용감한 운전수를 보냈어야 했다. 공보부에서는 가장 용감한 운전사라는 추천서와 함께 새로운 운전수를 보내주었다. 나는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그의 이름을 모른다. 우리 동료인 시드 프랭클린은 먹을거리를 사오고 아침을 준비하고 기사를 타이핑하기도 했다. 또 석유와 차와 운전수를 용케 구해왔으며 마치 인간 녹음기처럼 마드리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십거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시드 프랭클린은 운전수 교육을 철저하게 했다. 시드는 차에 휘발유 40리터를 넣었다. 당시 특파원들에게 휘발유는 샤넬이나 몰리뉴 향수, 볼스 지인보다 더 구하기 힘든 가장 큰 문제였다. 운전수의 이름과 주소를 받은 다음 호출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부를 때까지 그는 자유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언제든 우리가 그를 호출할 수 있도록 연락이 닿는 곳에 있어야만 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마드리드를 돌아다니며 귀중한 석유를 써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실어다 줄 수송기관을 가진 것에 기뻐했다. 운전수는 새로운 명령이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저녁 7시 30분에 호텔에 들러야 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고 우리는 그의 하숙집으로 연락을 했다. 그는 그날 아침 40리터의 휘발유를 넣은 차를 몰고 발렌시아로 떠났던 것이다. 그는 지금 발렌시아에 있는 감옥에 있다. 나는 그가 그곳을 좋아하기를 바랄 뿐이다.
네, 낭독에 이어서 제임스 블런트의 캐리 유 홈 듣고 오셨습니다. 스페인 내전, 이거 왜 일어난 거예요?
네, 1936년부터 1939년 사이에 스페인에서 일어난 내전인데요. 네. 1936년 2월에 총선거가 있었어요, 스페인에서. 이때 인민전선 내각이 성립이 되자 이것에 반대하는 프랑코 장군이 자신들을 따르는 군부를 데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프랑코 장군파하고 인민전선파하고 치열한 내전이 일어나죠. 독일과 이탈리아 양국은 반정부군 측을 지원을 합니다.
네. 네,
프랑코 장군 측이요.
네네.
그리고 소련은 이제 인민전선 정부군 측을 원조를 하죠. 영국, 프랑스 등은 간섭을 안 해요. 불간섭 정책.
네네.
중립이에요. 이때 정부군 측의 전국이 점차 불리하게 전개가 돼서 1939년 3월 이 마드리드가 함락이 되고요. 그래서 내전은 프랑코 장군의 반정부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아, 스페인 정부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많이 혼란스러웠나 봐요.
네. 이게 스페인에는 옛날부터 그 전해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네. 뭐라고?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한테.
네.
좀 좋은 거를 스페인 사람들한테 주라고. 그랬더니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 땅을 주겠다고 옆으로 부탁을 했어요.
네네네.
이거 주겠다.
그
다음에는 아주 그 좋은 밀과 과일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했는데 이것도 줬어요.
네네.
또 말을 달라. 아주 훌륭한 말들. 뭐 아라비아종 말이 이제 스페인에서도 유명한데.
네.
또 스페인 검이 유명하잖아요. 제일 좋은 칼도 달라. 아, 이것도 줬어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춤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주고 아름다운 여성과 용감한 남성들을 이 땅에 오게 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부탁을 다 들어줬어.
우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정부를 갖게 해 주십시오.
네.
그랬더니 안 된다고.
왜?
그러면은 저 천사들이 하루도 천당에 머물려고 하지 않을 거다.
와.
예. 왜냐면 좋은 정부까지 있으면 스페인이 지상 낙원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정부만 나쁘고 다 좋다. 이런
이렇게 됐구나.
우스갯소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 진짜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어쨌든 1841년 이후에 스페인에서 200번 이상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네, 프랑코가 그 마지막 성공자였다고 그러죠.
와, 프랑코가 네. 202번째 일어난 쿠데타 성공자였다면 그 전에 쿠데타가 201번이나 더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해 뭐예요. 내전에 반란에 뭐 쿠데타 난리 나죠. 국민들의 삶이 아주 어렵죠.
아, 그러니까요. 네. 그 당시 특파원으로 마드리드에 간 헤밍웨이, 운전수로 나온 토마스,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폭격을 한 번 경험하고 나선 트라우마가 생겼나 봐. 운전을 못해요, 운전수가.
시동조차 못 거는 거죠. 이제 아. 운전대에만 앉으면 그때의 기억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뭘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를 해야죠.
그래야죠.
그래서 돌려보내고 두 번째 운전수가 왔는데 이 사람은 이름조차 몰라요. 그만큼 친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운전수는 차를 가지고 발렌시아로 가버렸다고 하는 걸 보니까 차를 훔쳤나?
그렇죠.
아.
그래서 발렌시아에는 감옥에 지금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운전수가 올까요? 낭독 이어드립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왔다. 데이비드는 톨레도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출신의 아나키스트 소년이었다. 그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상스러운 말을 사용해서 그의 말을 듣는 동안 내 귀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데이비드와 함께 일한 것을 계기로 나의 신성 모독의 개념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정말 용감했지만 운전수로서는 치명적이고도 유일한 단점이 있었다. 데이비드는 운전을 잘 하지 못했던 것이다. 마치 걷고 달리는 것만 할 줄 아는 말처럼 보일 정도였다. 데이비드는 숨어 기어 들어가듯 느릿느릿 운전을 했기 때문에 거리에 있는 사람을 칠 위험은 전혀 없었다. 우리는 데이비드를 위해 우리 스스로 운전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는 이것을 좋아했고 이것은 그에게 단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의 단어는 끔찍했다. 그는 이 전쟁을 좋아했으며 포격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오, 저것 봐, 저것 봐. 오, 좋아, 좋아. 저것이 바로 언급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야. 어, 이봐, 좀 더 가까이 가자고, 가까이.
그는 카세델 캄포에서 처음으로 전투를 목격했다. 그에게는 전투가 마치 거대한 불꽃놀이처럼 보였던 것이다. 정부군의 포격이 기관총과 커다란 라이플총을 가진 무어인 정규군 측에 떨어지자 돌멩이 구름과 회 반죽 먼지가 일었다. 공격의 순간 번쩍하던 불꽃에 데이비드는 감동을 받은 듯했다.
우와, 오예 오예, 이것이 전쟁이다. 이것이 진짜 전쟁이야, 전쟁. 우와.
그는 우리 머리를 지나 반란군에게 날아가는 포탄에서 나오는 쾅 하고 벼락치는 듯한 소리와 침입자들이 갑자기 돌진할 때 나는 소리를 좋아했다.
오호, 좋아, 좋아, 좋아.
이봐, 저건 나쁜 거라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단 말이야.
아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말할 수 없고 언급할 수 없는 저 시끄러운 소리를 좀 들어봐. 우후.
나는 호텔로 돌아와 긴급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데이비드는 석유를 구하러 플라자 메이어 근처에 갔다. 데이비드가 돌아왔을 때 나는 기사 작성을 거의 끝냈다.
이리 와서 차를 좀 봐요. 피가 흥건해요. 끔찍해요.
그는 어두운 얼굴이었으며 입술은 떨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음식을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던 여자들에게 포탄이 떨어져서 7명이 죽었어요. 3명은 제가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잘했군.
당신은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너무 끔찍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난 몰랐어요.
이봐, 데이비드. 자네는 용감한 소년이야. 자네는 그것을 기억해야 해. 하루 종일 자네는 소리에 용감했어. 자네가 오늘 본 것은 바로 그 소리들이 저지른 것이야. 이제 자네는 그 소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았으니 소리에 대해 정말 용감해질 수 있을 거야.
네, 선생님. 그러나 보는 것과 똑같이 소리도 너무 끔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는 용감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전투를 처음 보았을 때처럼 전쟁이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기피하지는 않았지만 운전하는 것은 절대로 배우지 않았다. 우리 일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그는 좋은 친구였고 알아듣기 어려웠던 끔찍한 그의 말도 이젠 그립다. 데이비드가 일하면서 개발이 된 유일한 것은 그의 어휘였다. 그는 얼마 후 영화를 찍는 마을로 갔다.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데이비드가 떠난 후 우리는 히폴리토와 일을 했다. 그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에바 캐시티가 부른 Fields of Gold 듣고 오셨습니다.
네, 세 번째 만난 운전수는 데이비드. 이 사람도 좀 살짝 특이하네요.
네.
근데 헤밍웨이가 데이비드를 아나키스트 소년이라고 소개했는데 아나키스트가 뭐예요?
네, 아나키스트는 무정부주의자를 얘기합니다.
네.
무정부주의자가 뭐냐? 말 그대로 정부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
정부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정치 조직, 뭐 권력, 사회적인 권위 이런 것도 다 부정하는 거. 이런 사상이나 운동을 아나키즘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나키스트라고 하죠. 예, 데이비드라는 소년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상도 확실했고 용감하긴 했지만 운전수인 데이비드한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운전을 못해.
운전을 못해. 아, 운전수가 운전 못해.
그러니까. 마치 내가 개그맨인데 못 웃길 때 그걸
못 웃길 때
거야. 아.
요리사가 요리 못해.
맨날 태워 스테이크를.
배우인데 연기 못해.
아 진짜 못해. 그럼 어떡하지?
축구 선수인데 볼 못 차. 야 미치겠네.
아 진짜 듣고 있어도
그래서
너무 안심하다.
그래서 저 헤밍웨이가
네.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죠.
어떻게요?
대신 운전해 주는 거.
아
데이비드 대신 운전을 해줘.
참 대단하신 분이. 네. 얼마나 답답했으면. 네.
그러면 이 데이비드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데리고 다니나 봐. 이렇게 뭐 떠드는
뭐 잔시부름이나 좀 시키고. 네. 그랬죠. 어쨌든
네. 내전이 일어난 도시에 특파원으로 나가 있으면 취재거리 많고 바빴을 것 같은데
네네.
운전수들이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으니까 벌써 세 번째 운전수인데도 이 헤밍웨이는 사실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 헤밍웨이가 성격이 좋았나 봐. 화났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성격 좋다.
본인이 글을 쓰면서 그 부분은 뺐을 수도 있겠죠.
아, 본인이 썼구나. 예. 참.
그러니까 누구나 네네. 화가 났을 거예요. 어쨌든 네. 이때 헤밍웨이는 종군 기자로 일을 했는데
네.
스페인이거든요. 이 그 소설의 배경이.
네네.
이 스페인에서 자행되는 터무니없는 야만성을 전 세계에 고발하고 싶어서 이런 글들을 썼어요. 그리고
아.
이제 이때 경험이 나중에 그 명작, 대작,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작품이 되죠.
아, 그렇구나.
잉그리드 버그만 여기 나왔었잖아요.
네.
청순한 잉그리드 버그만하고 그 게리 쿠퍼였나요?
그래요? 네.
그 둘이 나와가지고 클라크 네. 케이블이었나요?
아, 네.
이 키스를 할 때 명대사가 있잖아요. 거기 잉그리드
뭐라고
버그만이.
했었죠?
코는 어디로 가나요?
아, 그런 대사가 있었나요?
그런 대사가 있어요.
너무 어릴 때 봤나 보다.
그 아주 청순한 잉그리드 버그만이 네네. 나와가지고 두 이제 키스를 하게 됐는데
네.
처음으로 그 스페인 내전의 그 반군 상황에서 게리 쿠퍼죠?
예. 네네.
이제 게리 쿠퍼가 이제 그 미국인 종군 기자 비슷하게 나와요.
네네.
그 소녀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산 속에서 밤에 키스를 하게 되는데 잉그리드 버그만이 저는 키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영화를 볼 때마다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했어요. 키스할 때 코는 어디로 가나요? 이 대사가 나왔잖아요.
그 대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구나.
아, 할 말이 없네 진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키스하고 나서 잉그리드 네. 버그만이 또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하죠?
이제 알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근데 그 장면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억을
그 부분만 리피트해서 봤어. 계속 그냥.
코는 어디로 가죠를 굉장히 예, 묵상하고 계셨네요. 좋아요.
자. 스페인 내전이 만든 뛰어난 작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였고요.
네.
또 미술 부분에서는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피카소가 이 스페인 내전 때 게르니카에서 벌어진 학살을 고발하기 위해서 게르니카를 썼죠.
게르니카를.
네. 게르니카. 또 위대한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라고 있는데
네네.
이 스페인에서 파시스트의 한가에다가 쫓겨난 후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요. 훗날 국제사회가 프랑코의 독재체제를 인정하자 여기에 저항해서 연주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스페인 내전은 스페인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지성과 반지성, 파시스트와 민주주의자들의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었죠.
보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네.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전장의 인간 중에서 헤밍웨이의 마드리드의 운전수들 읽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중 헤밍웨이 스스로도 최고의 작품으로 꼽았던 그의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노인과 등산, 2번 노인과 바다.
네, 정답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와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헤밍웨이도 그 갔던 종군 기자가 궁금한데요. 전쟁터에 특파원을 보낸 거 그게 언제부터예요?
최초의 종군 기자는 런던 타임스의 W.H. 러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림 전쟁의 종군을 해서 참상을 보도했죠. 이게 19세기 아, 중반대의 일인데 나이팅게일이 이 보도를 보고 전쟁 들어갔고 이게 적십자 설립 동기의 하나가 됐습니다. 헤밍웨이도 1919년에 토론토 스타 기자로 그리스 터키전을 취재했고요.
네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 내전 경험을 바탕으로 누굴 위하여 종은 울리나와 무기여 차릴 거라와 같은 전쟁 소설을 썼죠.
그렇군요.
또 처칠도 보어 전쟁에 파견된 종군 기자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네.
네, 북한에 송환된 그 이인모 씨도 6.25 전쟁 때 인민군 종군 기자였다고 그러죠.
아, 6.25 전쟁 때도 세계 각국에서 많은 기자가 왔었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그중에 17명이 순직을 했고 한국기자협회는 1977년 4월 경기도 파주 통일공원에 순직 종군 기자 추념비를 건립을 했죠.
그렇군요.
네, 종군 기자들이 가장 많이 사망한 것은 1994년으로 르완다, 보스니아, 알제리 등에서 터진 내전 때문에
네.
157명이 사망을 했고요. 2001년 미국 아프가니스탄 공격 때도 7명의 종군 기자가 희생이 됐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종군 기자,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죠.
그럼요. 자, 그럼 마드리드의 운전수들 낭독이 이어집니다. 헤밍웨이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 이야기 주인공 히폴리토는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등장을 합니다. 히폴리토는 토마스보다 키가 많이 큰 것은 아니었지만 화강암에 조각을 해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발이 완전히 평평하게 닿도록 걸었다. 또 커다란 자동 권총을 차고 다녔는데 걸을 때마다 권총이 다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그는 사람들이 사냥개에게 말할 때처럼 언제나 높은 톤으로 말했다.
살루트!
좋은 사냥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안다. 히폴리토는 차를 다룰 줄 알았고 운전을 잘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6시에 보자고 하면 그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그곳에서 기다린다. 히폴리토는 스페인 내전 초기 몬타나 막사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에 참가했으나 정당에는 가입한 적이 없었다. 지난 20년 동안 그는 사회주의자 연합인 노동총 동맹의 직종별 노동 조합원이었다. 히폴리토, 무엇을 믿나?
에? 저는 공화국을 믿습니다.
그는 마드리드의 최전선에서 함께한 우리의 운전수였다. 19일간의 포격 기간 동안 상황은 너무 나빠져서 우리는 아무것도 쓸 수 없었다. 그래도 그는 항상 바위처럼 건실했으며 목소리는 좋은 벨소리 같았고 철도 시간표처럼 정확하고 규칙적이었다. 그를 보면 프랑코가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마드리드를 접수하지 못했는지 알 수 있었다. 히폴리토와 그의 지인들은 거리에서 주택가에서 최후의 한 사람이 살아남는 그 순간까지 싸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마을을 불태웠다. 그들은 과격했지만 효율적이었다. 그들은 한때 세계를 정복했던 스페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아나키스트들처럼 로맨틱하지 않았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단지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날 마드리드에는 300번이 포격이 있었고 중심가는 유리 파편과 벽돌가루로 뒤덮였다. 흡사 연기에 휩싸인 도살장 같았다. 히폴리토는 호텔 옆 좁은 골목에 있는 건물 잔해에 차를 주차했다. 그곳은 안전한 장소처럼 보였다. 히폴리토는 내가 일하고 있는 동안 오랫동안 방에 앉아 있었다. 지겨움을 참을 수 없게 되자 그가 말했다.
저 내려가서 차에 있겠습니다.
그가 방을 나간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아 포탄이 호텔의 중앙 복도와 보도 사이에 연결된 지점에 날아왔다. 포탄은 땅속 깊이 처박혀 보이지 않았으나 폭발하지는 않았다.
만약 포탄이 폭발했더라도 히폴리터와 차가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차가 포탄이 떨어진 곳에서 10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창문을 통해 그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괜찮아?
예, 괜찮아요.
차를 더 멀리 주차해.
바보 같은 소리 마세요. 1000년이 지나도 거기에 포탄이 또 떨어지지 않아요. 게다가 폭발하지도 않았어요.
차를 더 멀리 주차하고 오게.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걱정되나요?
분별 있게 행동하라고.
가서 선생님 일이나 보십시오. 제 걱정은 마세요.
그날의 세세한 일들은 약간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연일 포탄이 떨어지던 열 아흘의 동안의 일들이 다른 날들의 기억과 뒤엉킨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시에 폭격이 멈추었고 우리는 여섯 블록을 걸어가 호텔 그랑비아에서 점심을 먹기로 결정했다.
어디 가세요?
그때 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불구불하지만 안전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뭘 좀 먹으러?
차 타세요.
미쳤군.
어서요. 그랑비아까지 태워드릴게요. 폭격은 멈췄어요. 그들도 점심을 먹고 있다고요.
우리 넷은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그랑비아까지 갔다. 유리창이 부서졌지만 차는 무사했다. 보도에는 커다란 구멍들이 패어 있었다. 건물들은 부서졌고 우리는 부서진 벽돌 더미 사이를 걸어서 호텔로 들어갔다. 마드리드 5번가와 브로드웨이가가 교차하는 이 거리 어디에도 살아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사방이 죽은 시체였다. 우리가 탄 차가 이 거리에서 유일했다. 차를 길가에 주차하고 우리는 같이 점심을 먹었다. 히폴리터가 점심을 끝내고 먼저 차로 떠날 때까지 우리는 식사를 계속했다. 콩스프, 얇게 썬 소세지와 오렌지로 점심을 마쳤을 때 호텔 지하에서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리는 연기와 먼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보도 위에는 방금 폭격으로 부서진 시멘트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차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렸다. 포탄이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가더니 거리에는 깨진 벽돌이 흩어졌다. 나는 먼지와 깨진 벽돌로 뒤덮여 있는 차를 보았다.
마법사! 히폴리터가 죽었어!
그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운전석에 누워있었다. 그에게 다가갈 때 이상한 예감이 스쳤다. 일하는 동안 나는 히폴리터를 좋아하게 되었던 것이다. 히폴리터는 자고 있었다.
이런... 나는 자네가 죽은 줄 알았어.
그럴 리가요. 점심 먹고 시간이 되면 항상 잠을 자거든요.
치코테 바로 갈 거야.
거기에 가면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나요?
최고지.
거기로 가요. 어서요.
나는 마드리드를 떠날 때 그에게 돈을 건네려고 했다.
나는 선생님에게서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이걸 받게 어서. 자네 가족들에게 뭘 좀 사주게나.
아니요, 보세요. 우리 같이 일하면서 즐겁지 않았나요?
당신은 프랑코나 무솔리니나 히틀러에 걸 수도 있다. 그러나 내 돈은 히폴리토에게 건다. 벤 폴즈의 스틸 파이팅이 듣고 왔습니다.
네, 히폴리토. 전에 왔던 3명의 운전수들과는 사뭄 많이 다르죠?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근면 네. 성실하고 똑똑하고 경험도 많아 보이고 거기다 잘생겼대.
그러니까 역시 자기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들은 티가 안 날 것 같은데도 좀 티가 빡 나요.
그래요? 네.
저는 어떡하죠?
왜요? 진영 씨도 열심히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사연의 절반 이상이 진영 씨 칭찬이에요.
가찬이십니다. 선배님 덕분이죠.
가찬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건물에 폭격이 있었던 날.
네.
이게 마지막에 보니까 히토리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야 저도요. 이거 비극으로 끝나는구나 했는데 자고 있었대. 이야. 얼마나 태평하길래 그 폭격이 있을 때 잠을 자.
그러니까.
하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어버가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저도 히폴리토가 죽은 줄 알았거든요. 헤밍웨이도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유도했잖아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와중에 자고 있어.
네. 어쨌든 히폴리토와 헤밍웨이가 잘 맞았나 봐요.
네.
이런 히폴리토가 있었기 때문에 헤밍웨이가 이 작품을 쓸 구상을 했었겠죠.
그렇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명쾌하고 상쾌한 그런 전쟁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내일도 전장의 인간은 계속됩니다. 전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권진영의 고전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6월 12일 목요일. 제목 카파이즘. 생사를 돌보지 않는 기자 정신을 카파이즘이라고 한다. 전쟁이 나면 안전을 위해 대피하는 게 우선인데 종군 기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를 찾아간다.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 뻔히 알면서 취재를 하러 갔다가 목숨을 잃으면 취재도 못하고 그게 뭐야. 그걸 알면서도 간다. 그러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인 것 같다. 이런 카파이즘은 기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라면 몸살이지 않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불나방 정신,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 아닐까? 한 발은 여기에 놓고 혹시 모를 만약을 위해서 나머지 한 발은 다른 쪽에 놓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뜨뜨미지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기회주의자적인 우리들에게 도전이 된다. 카파이즘. 그래, 목숨을 걸어보자. 목숨 걸고 사랑을 하든 목숨 걸고 책을 읽든 열정을 쏟을 수 있다는 건 심장이 뛰고 있다는 증거고 아직 유효한 청춘이라는 거 아닐까?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 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디박스 그룹에서 손소독제 포켓제를 드립니다.
섬앤섬에서 전장의 인간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스캔들과 뮤지컬 헤드윅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 헤밍웨이가 본인의 작품 중 최고로 꼽은 작품은요, 노인과 바다입니다.
등산 아니었습니다.
노인과 등산 아닙니다. 네, 네, 너무 과한 등산은 노인분들에게 해롭을 수도 있습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은요, 게시판에 공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곡입니다.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읽기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